사무엘상 17장 55절부터 5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손이 누구의 아들이냐? 아브넬이 이르되,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매, 왕이 이르되,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하였더니,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는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하니,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가 17장 내용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이 전쟁을 하고, 그리고 골리앗을 다윗이 죽이죠. 이후에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 군대와도 싸움을 해서 승리를 거두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맨 마지막 장면이 지금 읽은 55절부터 58절까지 내용입니다. 이 본문에 보면 사울과 아브넬이 등장을 해요.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고 아브넬은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군사령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사울은 뭐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사람, 최고 통치권자고요. 마땅히 이스라엘의 목자로서 직분을 감당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을 감당하고 이런 일을 해야 하는 직분자입니다. 또 아브넬은 군사령관이니까 지금 전쟁을 할 때에 군인들 중에서는 제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던 거죠. 이 두 사람이 나누었던 대화, 또 이 두 사람이 보였던 반응과 행동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뭐 늘 그렇기는 하지만 좀 이 두 분에겐 좀 미안한, 그렇지만 우리가 좀 더 정밀하게 내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적어도 직분자들이니까, 또 메시아라고 하는 기름부음 받은 사람들이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이 두 사람의 반응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것은, 참 불행하게도 17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 모든 과정 속에 사울과 아브넬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어디 갔었나 모르겠어요. 골리앗과 싸울 때에도 아브넬, 사울 등장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을 추격해서 전쟁을 할 때, 막 노인물을 챙길 때, 그때도 사울과 아브넬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맨 앞에 있어야 할 사람들이잖아요. 하다못해 골리앗이 너무 두려워서 그때는 나서지 못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나중에 후속 전쟁을 할 때 그때라도 사울이, 아브넬이 맨 앞에 서서 선봉장 역할을 하고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진두지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어야 되는데, 이 두 사람은 불행하게도 그런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전쟁의 처음부터 끝까지 직분을 잘 감당하는 그런 통치권자의 모습은 전혀 아니었던 거죠. 그러면 사울이 지금 이 질문을 하는 내용, 그리고 이 17장의 맨 끝나는 마지막 모습에서 어떤 모습을 보였는가? 본문이 담고 있는 내용은 아주 단순해요. 첫 번째 내용은 사울은 다윗이 누군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잘 보시면 5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본문을 잘 보시면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아브넬이 이르되, 왕이여, 왕이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 보시면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그 다음에 저 소년이 누구냐 이렇게 물은 게 아니에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간 다음에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쟁 끝나기 전에, 전쟁 중간에 물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앞에 있던 본문을 잘 생각해 보시면 사울이 다윗에게 갑옷을 입혀주잖아요. 자기 갑옷을 입혀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 원한다 이렇게 내보냈는데, 그때에도 다윗이 누군지를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내보내면서 어땠느냐, 누군지도 모르고 내보낸 거예요. 이 아이의 이름이 뭔지, 어느 가문 출신인지, 아빠가 누군지, 여지껏 뭐하다 왔는지 이런 거 아무것도 몰라요. 이런 걸 아무것도 몰랐으니까 당연히 이 다윗이 혈통적으로 어떤 사람인지 몰랐으니까 당연히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것, 이런 거 전혀 몰라요. 그리고 다윗에게 너는 어떤 계획으로 그럼 골리앗과 싸울 것이냐 안 물어요. 그러니까 다윗과 관련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내보낸 겁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모른 채 내보냈다고 하는 것은 그냥 아 무관심했구나 이렇게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다른 측면에서 중요한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뭐냐면 만약 사울이 지금 이 전쟁에서 골리앗이 저렇게 시끄럽게 떠들어대고 조롱과 멸시를 쏟아놓고 우리가 승리할 가능성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지 않을까 이런 소망을 갖고 있었다면 누군가 뜻밖의 인물이 찾아왔을 때 어떤 계기가 될 만한 상황이 생겼을 때 그리고 지금 골리앗과 싸우려고 가는 거잖아요. 그때에 혹시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것인가 이런 소망을 가졌을 거예요. 근데 전혀 그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건 조금 엉뚱한 이야기인데요. 조금 딴 길로 나가면 예전에 저희 교회 어떤 학생 한 명이 교회 등록을 하고 찾아왔습니다. 근데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부모님은 저 서울대구역에 있는 다른 교회, 친구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등록을 하셨고 자기는 여기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 교회에 등록을 했느냐 했더니 자기 부모님도 교회를 다른 데를 갔으면 하는 생각이 있긴 한데 그 교회를 향한 부담이 있어서 그래서 교회를 못 옮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담이 있는데 자기 부모님이 처음 그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갔을 때 친구교회에 이제 예배를 드리러 가서 예배를 드리고 등록을 해야 되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 친구교회가 예배당을 그 상가 있는 곳을 사고 좀 재정적으로 어렵고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을 때였는데 목사님께서 40일 작정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주님,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좀 도와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좀 역사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40일 기도를 했는데 40일 기도란 마지막 날 이 부모님이 그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등록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부모님을 붙잡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맞아들였다 그러시더라고요. 사실 이 부모님은 뭐 그런 큰 부담을 갖고 뭔가를 갖고 갔던 것은 아니었는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이거예요. 뭐냐면 이게 가장 바람직한 모습이냐?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떤 문제를 갖고 있을 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혹시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누군가를 보내주시거나 내가 누군가를 만나게 해주시거나 어떤 사건을 경험하게 하셔서 나에게 구원을 베푸시려고 하는가 이런 기대를 갖고 있었으면 다윗이 와서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했을 때 혹시 하나님이 이 소년을 통해서라도 역사하실까 이런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근데 이 사울은 그런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누군지 어떻게 살았는지 뭘 하려고 하는지 아무 관심 없이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내보내고 만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가 아프다고 치자고요. 누구에게 가야 좋은 의사인지를 몰라서 좋은 의사를 찾아가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기도하죠. 주님 혹시 내가 지금 오늘 가서 만난 의사가 주님께서 예비하신 의사가 맞습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 내 자녀가 병고침을 얻게 될까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그런 마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오늘 가서 시간을 때우는가 보다. 오늘 누구를 만난가 보다. 저 사람은 왜 왔을까? 저게 누굴까? 아무 관심이 없어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이 본문 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울이 단순하게 그냥 다윗에 대해서 무지했다. 이것만이 아니라 아무런 기대를 품고 있지 않다.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거나 은혜를 구하거나 이런 모습은 눈꼽만큼도 없었다. 이걸 우리가 이 장면 안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아마 제가 이 드린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실 거예요. 참 뭐 우리가 길거리를 가다가 무언가를 우연이라도 봤다면 내가 뭔가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다가 그런 것을 보았다면 그럼 우리가 뭔가를 좀 생각하게 되잖아요. 저도 처음에 교회를 개척할 때에 어디에다가 이 개척을 해야 되는가 이게 제가 관악구 쪽에 개척을 해야지 마음은 먹었는데 돈은 하나도 없고 어느 날 벼룩시장을 봤더니만 아주 싸게 나온 것이 하나 있어서 그걸 쳐다보러 왔다고요. 쳐다보러 왔는데 불행하게도 거기를 제가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불행한 것이 아니라 임대를 못 얻게 됐어요. 그래서 주님 어디로 저를 인도하시려고 합니까? 그리고 나서 전철을 타러 전철역 앞에 딱 우두커니에 서서 나는 어디로 가야 하나 했는데 그 전철역 바로 앞에 건물에 임대라고 플랜카드가 써 있었어요. 써 있는 걸 보고 제가 혹시 주님께서 여기를 주시려고 하는가 하는 마음을 가지고 전화를 했다가 그 자리를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려는가 인도해 주시려는가 이렇게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고 있었다면 이것을 조금 더 알아보고 뭐 그게 아닐 수도 있기는 하지만 그랬을 텐데 사울은 전혀 그게 아니었던 거죠. 이게 이제 사울이 보여준 첫 번째 모습입니다. 이것만이 아니에요. 두 번째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55절부터 58절까지 보면 내용이 한 가지밖에 없죠. 나중에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어요. 골리앗의 목을 뱄습니다. 그리고서 목을 직접 머리를 들고 오죠. 그러니까 이 사울이 물어요. 뭐만 묻냐면 소년이요. 58절에 보면 누구의 아들이냐? 너 누구니? 이름이 뭐니? 어느 가문 사람이 이거 한 가지만 물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 보면 제가 늘 말씀드리곤 하지만 본문에서 종종 제일 중요한 것은 기록되지 않은 내용일 때들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사울이 다윗에게 너 어느 집 아들이니? 이거 물어본 게 제일 중요한 게 아니고요. 사울이 취하지 않았던 행동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나가서 골리앗을 죽이고 왔잖아요. 여러분이 만약 사울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거 있어요. 1번 수고했다. 애썼다. 당연히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다못해 손수건이라도 꺼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야 너 어떻게 하다 너 보기에는 그냥 조그만한 땅꼬마 소년인데 어떻게 골리앗을 이길 그런 계략을 짜고 어떻게 이런 능력을 받았니?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생겼니?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그 다음에 골리앗 죽였던 다윗을 데리고 와서 군인들 앞에서 여러분 이 소년이 이렇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다 지금 목격한 것처럼 골리앗을 죽였으니까 이 소년을 위해서 수고했다고 박수라도 쳐줍시다. 행가래라도 쳐줍시다. 그리고 박수를 쳐주고 행가래를 쳐주고 백성들 앞에서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뭐 이런 거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좀 잊어버리셨을지도 모르지만 뭐 다윗이 그것 때문에 골리앗과 싸우러 나간 것은 아니지만 사울 왕이 골리앗을 죽이는 사람에게 주겠다고 약속했던 내용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많은 재산을 주어서 부자가 되게 하고 두 번째는 자기 사위로 삼고 세 번째는 부모로부터 부모에게 세금을 면제시켜주겠다고 했거든요. 그럼 약속했던 것이라도 주는 시상식이라도 해야죠. 근데 그런 내용들이 한 가지도 나오지 않아요. 한 가지도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취했던 행동을 놓고 보면 다윗이 참 귀한 행동을 했는데 현실적으로 사울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고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합당한 대우를 하지 않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더군다나 이것이 어떤 점에서 사울의 행동이 이렇게 사울이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어떤 점에서 더 두드러지게 드러나느냐. 우리가 오늘 본문은 보지 않았지만 내일부터 보는 본문 18장을 보면 제일 처음에 요나단 행동이 나옵니다. 요나단이 이렇게 했습니다. 다윗을 지극히 사랑하고 자기가 갖고 있던 물품들을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선물을 해주는 거예요. 고맙다고 표시를 하는 거죠. 백성들은 어떻게 했는가? 백성들은 다 다윗을 칭송을 하고 어떻게 보면 뭐 찬양했다고 하면 좀 그렇지만 이름을 높여주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그러니까 다 백성들이 칭송을 해주고 다윗을 높여주었어요.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다윗을 향한 행동 반응들을 생각해보면 사울은 정말로 아무것도 안 합니다. 어찌 보면 이게 의도적인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행동을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다 보면 세 번째로 우리가 궁금증을 갖게 됩니다. 왜 사울은 다윗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고 그저 어느 집 자식인지만 물어보았을까? 왜 이렇게 다윗을 향해서 넌 어떤 사람이니? 이것 한 가지만 물어보았을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좀 말씀드린 걸 생각해보면 죄송합니다. 제가 사울을 너무 나쁜 관점에서 보고 있는지도 모르지만 이게 과연 좋은 의도를 가지고 다윗에게 질문을 했던 것일까?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그냥 단순히 궁금했던 것일까? 아니면 저 녀석이 언젠가는 내 자리를 차지하려고 노릴 수도 있는데 이런 생각을 이미 이때부터 갖기 시작했던 것일까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울이 했던 행동을 보면 또 백성들이 취했던 행동을 보면 정말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종종 제일 중요한 건 기록되지 않은 내용일 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이 장면 보고 알고 있잖아요. 누가 이 승리를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누구를 사용하셨나요? 다윗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면 마땅히 사울왕은 누구에게 감사를 해야 되나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백성들은 누구의 이름을 찬양해야 되나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용하셨으니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다음에는 다윗에게 감사를 표현하고 다윗을 높여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울왕이나 백성들이 하는 모습을 현재의 모습만 놓고 보면 하나님께 제사드리거나 감사의 예물을 갖고 나오는 모습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죽음 가운데서도 건져내 주시고 그들이 노임물을 얻는 자가 되게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이나 사울은 아무것도 하나님께 갖고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께 도대체 무엇이 남았습니까? 아무것도 남지 않았죠. 또한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에게도 적절한 감사를 표현하지 않습니다. 이게 결국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맨 마지막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다르게 정리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이 사울만 놓고 보면 이런 것 같아요. 사울은 처음부터 끝까지 현실만 봅니다. 사람만 봅니다. 여지껏은 골리앗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을 쳐다보느라 너무 두려운 거예요. 벌벌벌 떨고 있다가 문제가 해결되었죠? 문제가 없어졌으니까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느냐? 아닙니다. 다윗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저 녀석이 골리앗을 죽였어? 그 다음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니까 이 사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자기를 힘들게 했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나중에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는 다윗이라고 하는 저 녀석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하고 다윗을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갖지 않는 그게 사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뭐 이게 제가 예전에 설교할 때는 그런 얘기 써놨더라고요. 임진왜란 때 나라가 다 휘청거려서 망할 지경이었는데 이순신 장군이 등장을 해서 나라를 건져냈다니만 건져내놓았더니만 선조가 이순신을 쳐다보고 있잖아요. 저 녀석이 혹시 나라를 집어삼키지는 않을까 하고 여러분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적절한 태도를 항상 갖는지를 늘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앞에 골리앗이라고 하는 문제가 등장했을 때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저에게 은혜를 베푸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고 그래서 사소한 무언가 하나라도 사건이 벌어지면 혹시 하나님이 이 사건을 사용하실 것인가? 그런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쳐다보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고 또 문제가 사라졌습니다. 해결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울처럼 문제가 있을 때 문제만 쳐다보고 나중에는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는 문제를 해결했던 사람만 쳐다보고 그러면서 늘 힘들어하고 고민하고 어려워하는 그런 모습은 우리 가운데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고난 가운데서도 형통함 가운데서도 주님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항상 어리석은지라 불신앙으로 행동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나 자신만 바라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문제가 있을 때는 그 문제만 자꾸만 쳐다보고 두려워하는 그런 반응들을 보이고 그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는 무엇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는지 물질적인 것, 육체적인 것만 생각하느라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지도 않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 가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주님께 소망을 주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언제나 믿음으로 소망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한 번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 어려움으로 인하여 더욱더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 때에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